우리 먼저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시며 성령의 권능으로 새롭게 하심을 믿습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 없이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충만케 하심을 믿습니다. 어지러움증이 싹 씻겨나가고 하늘의 명철로 붙드심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사모님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위에 한없는 성령의 생수를 부어주시며 십자가 보혈을 부으시사 날이 갈수록 흥황하는 교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주님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영원 구원과 기쁜 일 가득해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끝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소서, 나의 가정을 돌아봐 주소서, 나의 배우자와 나의 자녀와 나의 사업 가운데 긍휼을 더하사 내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을 놓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행복이고 기쁨이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모두에게 믿는 자는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 이뤄주시고 주님으로 우리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의 심령에 생수가 솟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늘 붙잡아 주시고 시작되는 겨울도 잘 감당케 하셔서 독수리같이 날아오르고 푸른 잎처럼 청청한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뜻 다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 예배 나온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네, 제가 오늘 본문을 다른 번역본으로도 가져와 봤는데요. 좀 더 쉽게 풀어져 있어서 이해가 쉬워서 가져왔습니다. 우리 다른 번역본으로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처지가 힘들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네, 방금 읽은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죠. 엄청난 말씀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와는 다른 정서가 배어 있습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이든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인데 이게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걸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면서 살아간 것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말합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을 소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유합니다. 바울은 지금 자유인입니다. 대개 많은 사람들이 묶여 있습니다. 가난을 두려워합니다. 적은 소유를 두려워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게 있는데 그것을 못 사면은 자신은 불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원하는 것을 돈 때문에 못할까 봐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불행은 물질의 부족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이 부족하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행복은 정비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소유한 상태를 부유한 상태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뿌듯함과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또 그런 것들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사도 바울은 일찍부터 이 세상을 하감할 생각을 해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반인들보다 숱한 어려움과 궁핍, 아픔을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누구보다도 불평을 많이 해야 했고 세상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면서 분노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었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들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사람보다도 죽을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마주해 나가는 환경들이 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을 겪는 바울이 끝에 가서 뭐라고 같은 고린도 후서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근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안에는 그것을 이기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무척 가난하고 심지어 거지같이 보이는데도 오히려 그 거지 같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소유가 적어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 같았지만 바울은 자신이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바울 안에는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뭔가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천국을 소유한 자였던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바울은 저 별나라에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고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였고 주님이 시키신 일이라면 기꺼이 자신을 드리며 나아갔습니다. 성령님의 통치에 자신을 온전히 내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이 존귀케 되기를 바라면서 예수님만 내 안에 가득하기를 소원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놀라운 인생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만을 적극적으로 추구한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아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온 우주에서 가장 비싼 분이셨고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셨고 가장 위대한 분이셨고 가장 크신 분이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바꿀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천억하고 예수님을 바꾼다는 것은 미련한 짓이었습니다. 미련해도 그렇게 미련한 짓은 없는 거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았기에 예수님으로만 자신을 채우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최고의 기쁨으로 여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런 바울이 어떻게 보였겠습니까? 돈 없다고 가난하게 보셨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를 가난하다고 여기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평가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르게 보셨습니다. 바울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다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바울만큼 지혜로운 자가 없다고 여기셨고 바울만큼 강한 자가 없다고 여기셨던 것입니다. 당시 아시아에 보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이 지역은 부자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사전에서 보면은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며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던 도시다. 이런 맥락에서 이곳은 재력이 풍부한 도시가 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부족함을 몰랐고 AD 60년경에 발생한 대지진 때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재력이 탄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재력이 풍부해서 대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한 도시였습니다. 보통 외부의 지원으로 회복이 이루어지죠. 근데 지진이 났는데도 자력으로 피해를 복구할 정도로 엄청난 재력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풍족한 자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정반대의 평가를 하시게 됩니다. 본인들은 부자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불쌍하다고 말씀하십니다.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해주시게 됩니다.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 안에 있는 금을 사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참된 부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국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주님 안에는 이 땅에서는 줄 수 없는 귀한 금과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를 캐가라는 것입니다. 가져가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그 보화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 참된 부자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때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예수님과의 교제가 적었던 걸로 보입니다. 예수님과 별로 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난한 자들로 보게 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부자 비유가 나옵니다.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소출이 얼마나 많았던지 기존에 있던 곡간을 헐고 몇 배나 큰 곡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곡식을 가득히 쌓아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나는 이제 마음껏 살아도 되겠다. 나는 모자른 것이 없다. 인생 즐기면서 살자. 근데 이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뭐였을까요?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사람은 세상에서 볼 때 부자 맞습니다. 기존의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주님과의 교제가 없었습니다.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가난한 사람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주님과 교제하면서 내 안을 주님으로 충만케 하며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지혜롭고 강하고 부요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과 교제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또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써먹으려고 창조하신 게 아니시죠? 만들어 놓고 알아서 살으라고 내버려 두려고 만드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 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미소를 짓게 되십니다. 주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우리를 만나기 바라시고 교제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뭘 얻으실 게 있으십니까? 그런 거 없죠. 주님은 교제를 통해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에게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무한한 보화를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을 공급받고 취하고 경험해 나갈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제 속에서 바울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것들을 맛보았던 것입니다. 하늘의 지혜와 평강과 권능과 영광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이 주는 걸로는 이제 만족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 일시적인 것들, 유행 지나면 사라질 것들, 그런 걸로는 만족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참된 것들을 맛보았기에 그가 추구하는 것은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예수님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소원은 그런 것을 주시는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었습니다. 더 친밀해지고 더 깊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이 바울의 영혼을 만족해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교제 속에서 만족을 얻기 전까지 진정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에겐 뭐가 슬픔이었을까요? 가난도 고난도 슬픔이 될 수 없었는데 바울에겐 뭐가 슬픔이었을까요? 아마 주님과의 교제가 소원해졌을 때였을 것입니다. 주님과 이전만큼 가깝지 않을 때 세상 다른 것들이 끼어들어와 주님과의 사이를 멀어지게 했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충만하지 않고 주님의 것들을 느끼지 못할 때 아마 바울은 이때 제일로 슬퍼했을 것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목동이었다가 왕이 되었잖아요. 근데 왕이 되고 난 후에 목동일 때는 전혀 생각까지도 못했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입니다.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가장 충직한 부하를 고의적으로 살인했고 눈에 좋아 보이는 여자를 함부로 취하는 간음죄를 저질렀습니다. 시골 소년이었다가 왕이 돼버리니까 환경이 싹 바뀌게 된 것입니다. 없는 게 없었습니다. 지금 표현으로 하면 한 끼에 수만 원, 수십만 원짜리 밥을 먹고 뭐 집안에 개인 영화관도 있고 또 모든 가구들도 비싸고 또 아무도 함부로 내 앞에서 행동하면 안 됐고 내 말 한마디에 수천 명이 움직이는 이런 엄청난 삶으로 바뀐 겁니다. 이런 곳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잘 살 것 같이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는데도 아무런 가책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살인까지 간 거고 간음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 놓고도 태평하게 있게 됩니다. 다윗은 성령님의 감동을 잃어버렸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계속 말씀하고 계신지는 몰라도 다윗은 그것들을 하나도 캐치하지 못하게 됩니다. 좁은 길을 걸을 때만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이었는데 넓은 길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와서 죄를 책망하자 그때서야 아 내가 주님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주님을 멀리 떠났구나. 내가 주님과 소원해졌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가슴을 치게 됩니다. 다윗이 이렇게 용서해달라고 한 이유는 단순히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유였겠지만 다윗이 용서해달라고 한 이유는 성령님 때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죄 용서를 구한 뒤에 다윗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소. 이것이 다윗이 깊이 간구한 이유였습니다. 성령님이 떠나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다윗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쁨은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만족을 얻었고 힘을 얻었고 지혜를 얻었고 나아갈 길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있을 때조차 자신에게는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소원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성전에서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사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에게 있어서 성령님과의 교제는 인생의 보화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느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주님과 너무나 멀어진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슴을 치며 통곡할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골 목동이던 한 나라의 왕이던 성령님이 없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은 거두어 가지지 말라고 마지막에 깊이 회개했던 것입니다. 아마 왕복을 벗고 다시 목동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다윗은 기꺼이 성령님과 친밀해지는 것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하고 기뻐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을 얻고 절망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소중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삶의 기준인 것입니다.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의 기준은 이전보다 내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는지, 더 친밀해졌는지, 더 깊어졌는지 이런 것들에 의해 가늠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존중하며 주님과의 교제가 늘 살아있게 하는 것입니다. 일의 크고 작음에 관계없이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해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사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강력한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자가 되는 것이고 가장 부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예수님과의 교제가 피상적이거나 서먹해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과의 생생한 교제 속으로 다시 들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참여하고 기도도 하면서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부족한 나와 흠 많은 나와 모자른 나와 무지한 나와 잘하는 거 없는 나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고 이런 나와 더 친해지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시고 이런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관계를 끈끈히 해나가는 사람은 세상 환경이 감히 좌지우지 못하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천국을 누리며 사는 사람 다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상황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운 바울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깊어지기를 사모하면서 나가오니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것, 썩지 않는 것, 참된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하시며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충만했더니 너무나 부해졌다고 고백하고 찬송하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주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주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를 얻기 위한 갈망을 주셔서 주님과 떨어지기 싫고 서먹해지기 싫고 멀어지는 게 싫어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모든 것을 함께하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여나 멀어졌다면 얼른 돌이켜 주님의 손 꼭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 다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하늘의 지혜와 평강과 권능과 영광으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목사님 시작되는 겨울 건강케 도와주시고 늘 충만케 하셔서 지치지 않고 곤비치 않는 독수리 같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어지러움증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교회 모두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드린 손길과 그 마음 주님이 받으시고 그 위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부어주셔서 그 영혼과 가정과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늘의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예물을 주님께 드린 것처럼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리길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